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고추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매년 성령 강림 대축일이 되면 뭐 날도 좋고요. 5월 마지막쯤에 5월달 정도쯤에 항상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성령 강림 대축일 미사 가운데 가장 시각적으로랄까요? 아름다웠던 미사가 항상 한 번씩 생각이 납니다. 로마 있을 때 첫해 뭐 그냥 말 배울 때 뭐 엄청 어리버리할 때 그 먼저 와 있던 부산교구 동생 신부님들이 고생한다고 성령 강림 대축일 날 그 이쁜 미사 보여주겠다면서 저를 판테온 신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로마 가보신 분들은 판테온 신전을 꼭 한 번씩은 들르셨겠지만 그 판테온 신전 안에 그 천장의 그 거대한 돔 때문에 더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이전에 로마 제국 때는 만신전, 그러니까 모든 잡신들의 그런 성전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교 국교가 되고 나서 그 신전이 이제 성당으로 바뀌어가지고 오늘날까지 성당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날 성령 강림 대축일 미사 때 그 판테온 신전에서 당연히 그 미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미사 마지막 쯤, 제 기억에 미사 마지막 쯤에 그 판테온 신전 돔 꼭대기에 가운데 이제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구멍이, 하늘이 보이고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그 구멍으로 그 바깥에서 로마의 소방관들이 그날 특별히 사다리를 타고 그 구멍 꼭대기를 올라가가지고 뭘 지고 가냐면 장미 꽃잎을 이렇게 보드에 넣어가지고 지고 올라갑니다. 지고 올라가서 성령 강림 대축일 미사가 이제 끝날 때쯤에 그 천장에서 그 구멍으로 장미 꽃잎을 떨어뜨립니다. 그럼 그 엄청난 장미 꽃잎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 꽃비가 내리는 거죠. 성령의 임하심을 장미 꽃잎으로 형상화를 하는 겁니다. 꽃비가, 빨간 꽃비가 내리고 그 장미 꽃잎이 그 판테온 성당 바닥에 흐드러지게 이렇게 흩뿌려져 있죠. 미사 마치고는 교우분들이 그걸 일일이 다 입어서 막 주워가시고 그런 장면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혹시나 저기 로마 쪽에 여행을 가신다면 또 여행을 가시는 그 기간이 혹시나 또 성령 강림 대축일에 또 맞춰지는 그런 때가 좋은 때가 있으시다면 한 번쯤 그 주일날 그 성령 강림 대축일 미사를 판테온 그 성당 가서 한번 지내보시는 것도 대단히 좋은 일이 아닐까. 근데 대신에 좀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그 들어가는 교우분들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갔을 때 되게 긴 줄을 서 있더라. 아침부터 일찍 오셔가지고 그 성령 강림 대축일에 그 장미 꽃잎의 비를 한번 보시려고, 성령 강림을 보시려고 많은 교우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좋은 때가 되신다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사도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오늘 이 독서했던 사도행전의 이야기죠. 제자들의 공동체에 성령이 임한 사건을 자세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편교회는 이날을 교회의 창립일로, 쉽게 말해서 교회의 생일로 이렇게 여깁니다. 사람들만 모여 있었을 때는 아직 교회가 아니었다라는데 하느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그 공동체와 공식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인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이제 가톨릭에서 하느님을 지칭할 때 가장 복잡한 개념 또 가장 심오한 개념으로 여겨지는 삼위일체 개념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한 부분이긴 하지만 성령은 잘만 좀 잘 보시면 삼위일체의 나머지 두 위격과 사실 종류가 전혀 다릅니다. 나머지 두 분은 인격 개념이죠. 하느님은 성부라고 해서 아버지로 표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라고 해서 하느님 아버지의 아들로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성령은 인격 개념이 아니죠. 성령은 엄밀히 말하면 형태의 개념입니다. 무슨 형태냐면 바로 영의 형태. 그냥 영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시다라고 해서 성령이라고 합니다. 사실 나머지 두 개념, 아버지 하느님의 개념은 아들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화하여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는 그 공생활 기간 내내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죠. 그래서 구약의 전통에서도 하느님을 예수님만큼 적극적으로 아버지라고 표현한 부분은 없습니다. 하느님 아버지를 본격적으로 아버지라고 칭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성부와 성자라는 개념은 이 그리스도의 육화라는 사건에서 뗄려야 뗄 수 없고 그래서 함께 나온 하나의 단어라고 생각을 해도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부에게서 성자가 나왔다는 또 그 성자가 육화에서 세상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 인간이 되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느님이신 그리스도는 그렇게 자신과 하늘에 계신 하느님의 관계를 인간의 언어를 이용해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주신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두 분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은 어디다가 갖다 붙여야 되는 것인가? 성령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육화를 통해서 구분이 된 성부와 성자의 본질적인 모습이 영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육화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것은 아주 특별한 사건이고 이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은 한정적인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시간 안에, 인간의 공간 속에서 한정을 가진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육화에 오신 그리스도가 영원히 육화의 상태로, 영원히 인간의 상태로 머무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이룩하시고는 하늘로, 그 육화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늘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몸의 상태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육화의 형태에서 이전의 영의 상태를 부활을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하신 다음에 영의 모습으로 다시금 하늘로 온전히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지상에 홀로 내버려 두셨는가? 아버지와 아들은 하늘에서 호의호식하시고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그냥 고통 속에서 살게 두셨는가?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영의 모습으로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로 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지내셨던 것은 한정적이고 이제는 영원히 영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과 함께 계시기로 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방으로 성령의 모습으로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성령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또 따로 예수님이 임하시고 또 따로 하느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자와 성부가 함께 교회에 임하신 것이로. 그래서 성령 강림 대축일은 성탄절과 어떤 의미에서는 같습니다. 성탄절 때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고 성령 강림 대축일에는, 오순절에는 성령의 모습으로 세상에 임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성자이시고 성령이 성부이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느님이 영으로 교회에 임하신 것은 이제 교회가,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영의 모습으로 영적으로 살아가길 바라시면서 그 사건을 버리신 것이다 라는 거죠.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럼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형제 여러분, 육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느님 마음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육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영으로 살아가고 영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도 오늘 이 독서였던 고린도일서에서 바울사도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굳이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성령이나 성령이 아니냐를 굳이 구분하고 싶으시다면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가 영 안에서 하나가 되는가 아니면 분열이 되는가로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심스럽게는 살펴보실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어린 왕자라는 모든 분들이 잘 아시는 그 어린 왕자라는 유명한 소설책에서 어린 왕자의 친구가 되었던 여우가 잠시나마 자신을 길들여주고 친구로 살았던 그 어린 왕자랑 헤어지면서 그에게 아주 귀중한 비밀을 이별의 선물로 알려주죠.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보아야 돼.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라고 귀한 선물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다른 말은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게 됩니다. 영을 살아간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귀한 것을 믿고 살아간다는 신앙 고백이고 육이 중심이 아니라 영을 중심으로 생을 살아가겠다는 일상의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을 살아간다는 건, 영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건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현대라는 시간이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 현대는 물질 문명의 사회, 물질 문명의 지구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합니다. 심지어는 하느님뿐만 아니라 사랑도 믿지 않으려고 드는 게 세상이죠. 현대 청소년들은 이 물질 문명에 아주 깊이 더 물들어 있죠. 지금의 기성세대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많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상의 자신을, 사이버상의 자신을, 뭐 이걸 아바타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 존재를 현실의 자신보다 더욱 자신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경향도 보입니다. 그러면서 현실의 자신을 가꾸기보다 이 사이버상의 자신을 가꾸는 데도 혈안이 되고 엄청난 돈을 쏟아붓기도 하죠. 그러한 세대에게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는 무가치와 동의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추구하는 종교는 그러한 물질 문명의 파고 속에서 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고 종교마저도 사실은 그런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느님을 보이지 않는 존재를 잊었다고 해서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그 보이지 않는 것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인간이 하느님을 잊었다고 해서 하느님께서 인간을 잊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무지한 인간의 자각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존재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이고 하느님의 사랑은 인간의 무지한 자각과는 무관하게 언제나 존재하고 계십니다. 여하튼 이러한 물질 문명의 힘은, 세속적인 힘은 하느님에 대한 기억도 지우려고 시도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삶도 파괴하고 있죠. 한계 없는 소비라고 하는 이 물질 문명의 다른 표현인 소비지상주의라는 이 신념 안에서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파괴하고 지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구를 파괴하면서도 동시에 그 소비를 부추기고 그 소비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혹시나 인간의 소비 때문에 지구가 망가진다고 해도 심지어는 나중에 과학이 발달하고 나면 다른 별로 이주하면 된다라는 이 허무맹랑한 감언이설로 사람들의 소비를 부추기고 그 소비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양심을 걷어내려고 듭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소비를 극단적으로는 포기해보겠다는 또 소비를 줄이겠다는 자기 삶의 반성적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현대인 치고 이 소비에서 자유를 잃은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몇 번 입고 버린 옷이, 내가 많이 시켜놓고 조금만 먹고 버리는 음식들이, 내가 1, 2년 타고 바꾸는 자동차가, 또 내가 1, 2년 쓰고 그저 바꿔버리는 스마트폰들이, 내가 자주 나가고 싶어하는 해외여행, 그 등등의 그 모든 것들, 소비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지구를 파괴하고 인간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들고 나면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새삼스럽게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지키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신념을 삶으로도 어느 정도는 살아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지침의 대표적인 모습이 그저 단순하게 표현하면 소비를 줄여보자는 것 정도도 된다는 거죠. 하지만 또 누구는 반문할 수 있죠. 뭐 저 하나 소비를 줄인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요. 냉소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신념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그것의 효용성을 가지고 가치를 다루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저 내가 그것을 살아서 나의 신념과 나의 삶의 조화점을 찾게 된다면 그 다음 것, 성공과 실패의 일은 그저 하느님께 맡기면 된다라는 겁니다. 현대사회에서 이제 소비는 가치중립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제는 윤리적인 행동이 분명되었습니다. 소비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소비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소박하고 담백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지키고 이 지상에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